주임은 이제 좀 내려놓고 킹덤 주임,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노인들이 꾸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런데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이 조금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되었던 제가 변방을 이렇게 걸어 다녀본 그때 사진을 제가 몇 장 그냥 보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할 게 많지만 사진만 몇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림들입니다.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목사님이 그 여자들한테 번역기 전화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장면이네요. 저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사실 선교하면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고 어느 나라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보니 정말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세상 사단의 속임수라든지 이 세속적인 전통이라든지 우리의 제한된 경험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시멘트처럼 굳어진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배를 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잠시 돌아오면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는 그런 인사로 많이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인 즉슨 주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불쌍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악덕 기업주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싱글벙글 선교는 기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일어나서 예배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집에 와서 또 예배보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배보고 나가서 친구들 사귀고 말씀보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게 고생이에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늘 모자라 몰개지도 내야 돼 자식들 걱정해 은퇴 걱정해 건강 걱정해 어느 게 고생이에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이나 전통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킹덤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킹덤 스타일,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한 번 더 흔들어 보는 의미에서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에게 엄마가 더 필요할까? 엄마에게 아기가 더 필요할까?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상상하기 싫은 어떤 일이지만 어떤 사고나 재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결과로 엄마와 아기가 서로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엄마를 잃은 아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에 누가 없으면 짐승이 길러서 늑대소년이 되든지 타잔이 되더라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데 아기를 잃은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과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겠는지 이게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 우리가 들어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있다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체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좀 크랙이 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좀 꿈이 와서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엮여가는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시고 또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중앙에 시청각 교육 자료를 두셨는데 그것마저도 불순종을 하고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노아의 사건을 만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 또 보면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생기면서 성과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나오자 뭐 대를 쌓아서 하늘에 뭐 닿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혜를 흩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그 열국으로 흩어져 여러 가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문명이라는 것은 왕들, 제국의 역사,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뺏고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엠파이어들이 업앤다운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오늘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지금 우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거의 다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태어나가지고 전쟁이 없는 땅 미국에 와서 살면서 뭐 지진도 없고 뭐 홍수도 없는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0.0001%에 그렇게 속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이죠. 11장에 바벨탑으로 다 흩어지고 12장 바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내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흩으시기는 하셨지만 이 모든 족속이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하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뭐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내가 독수리같이 업어서 너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소위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real identity, 민족적 정체성은 실제로는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사장적인 사명은 고사하고 제멋대로 그냥 살다가 우리 사무엘장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는 끝이 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들어간 후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선지자도 끊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의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야말로 out of his character, 이 사람 마저 하는 그런 의분을 보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럽된 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희망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근거를 만들어둔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English translation은 여러분들 봐도 대부분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nation,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죠. 그 이방인의 뜰을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고 물론 만민을 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환란, 미혹,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그게 끝은 아니고 이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증거 전파 끝. 이것이 역사의 메인 아젠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흐름과 스토리들이 있지만 초점은 결국은 천국 복음과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직접 누가 뭐 선지자나 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직접 목소리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그리고 그 교회와 천국 복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말도 없고 선교라는 말도 단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선교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좀 오해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는 교회가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모든 민족이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교회, 천국 복음, 모든 민족. 교회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새로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교회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과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베드로서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표현이 너무 어렵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글쎄, 베드로 사도에게 좀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바울한테 질책도 좀 받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가지고 그냥 막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표현이 어렵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새 계명과 지상대명령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모든 족속이, 택하신 족속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의 속죄와 화목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킹덤 스타일은 형제 사랑과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고 또 대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든 민족을 향한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뭐 디스카운트하거나 뭐 우리가 뭐 의의를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교회는 플랜팅이라고 하죠. 한 장소에 개척되는 것이고 몸이 있는 것이고 만남과 예배가 있는 곳이지만 복음은 good news, 소식, 이 몸이 없고 소리만 있는, 메시지만 있는, 전해져야 되는 것, 누군가가 끊임없이 교회가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1300년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게 좀, 이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좀 갔는데 한 300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로마 안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곳곳에 어딜 가도 교회가 있고 하니까 교회들은 그냥 안전 자리가 커지고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교회에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기이한 빛 그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종류의 어둠이 스물스물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가지고 몇백만 명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이고 나중에는 면죄부도 팔아먹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엎고 이 의자를 엎으셔야 할 때인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에 보면은 뭐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신부의 중재가 아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도 조역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어났습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교권에서도 벗어나고 자유로워졌으나 우리가 아까 본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같은 말씀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몇백 년의 세월이 또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이 되었어야 이 지상 대명령의 이 불꽃이 윌리엄 케리라는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영국에 있었던 구두수성공 청년,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지상대명령의 불꽃이 이 청년의 가슴에서 다시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은 웨슬리나 위필드를 통한 부흥이 쓸고 있었지만은 칼빈주의 영향으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 캐리가 해계 선교에 대한 계획을 뭐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게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이교도의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고 자기 스스로 선교지로 나서고 하면서 선교 열풍이 온 유럽에서 확산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 운동이 19세기 말에 젊은 청년 선교사 토마스가 미지의 땅, 미지의 조선 땅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기에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복음 전파 운동은 우리 시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1차 세계 선교 대회에 159개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서명하면서 그것이 1980년대 한국 교회 선교 부흥에 이르고 10만 선교사를 한국 교회가 약속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1987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세계 선교 대회에서는 그동안의 선교 운동을 리이벨하면서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14시창이라는 어떤 텐포리 윈도우, 14시창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를 재배치하고 평신도 선교 동원까지도 오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색깔이 짙을수록 기독교 비율이 높은 세계 지도입니다. 마닐라 선교대에서 보도된 바로는 90% 이상 선교사들이 이미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없는 지역이 북위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집중해야 한다 해서 텐포리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조슈아 프로젝트 이런 걸 보면 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재배치되면서 지난 한 세대 사이에 미전도 종족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 돌릴 겸 제가 14지창 민족들의 사진을